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는 시리아 반군에 대한 미 중앙정보국 CIA의 무기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CIA를 통해 온건성향 시리아 반군의 비밀리에 무기와 훈련을 지원해 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 조처가 시리아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와 협력 방안을 찾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3년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시작한 미국의 무기 지원 프로그램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압박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뉴욕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러시아 관련 수사에서 빠질 줄 알았다면 세션스 장관을 장관직에 임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 FBI가 미국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세션스 장관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미 연방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씨와 사위 제라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 그리고 최측근 가운데 한 명인 폴 매나포트 씨가 다음 주 상원에 나와 증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사람은 지난해 6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정보를 갖고 있다며 접근한 러시아 변호사를 만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 EU의 브렉시트 2차 협상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브렉시트는 영국의 EU 탈퇴를 뜻하는 단어로 영국은 지난해 국민투표를 통해 EU를 탈퇴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의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 장관과 미셸 바르니에 EU 대표는 오늘 지난 4일간 진행된 회담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두 대표는 앞서 지난 17일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2차 회담에서는 영국 내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과 유럽연합 내 영국 국민의 지위, 북아일랜드 문제, 그리고 영국의 탈퇴 합의금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존 맥케인 연방 상원의원이 악성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고 애리조나주 피닉스 소재 메이오 클리닉이 밝혔습니다. 뇌에 생긴 종양은 맥케인 의원이 지난주 왼쪽 눈 아래에 생긴 혈전 제거 수술을 받은 뒤에 발견됐습니다. 병원 측은 발견된 종양이 치명적인 교모 세포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종양은 치료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리조나주가 지역구인 맥케인 의원은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2008년 공화당 대선 후보로 당시 바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와 맞붙어 패배한 바 있습니다. 해군 조종사 출신인 맥케인 의원은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포로로 잡혀 고초를 겪다가 전쟁이 끝난 뒤 석방된 미국의 전쟁 영웅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포괄적 경제 대화가 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두 나라 대표단은 어제 미국 워싱턴에서 하루 일정으로 경제 관련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번 대화엔 미국에서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과 윌버로스 상무장관, 그리고 중국 측에서는 왕양 국무원 부총리와 주강야오 재정부 부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끝난 뒤 공동 성명이나 이행 방안이 나오지 않았고 예정됐던 기자회견도 취소됐습니다. 미국의 로스 상무장관과 무누신 재무장관이 회담 뒤에 짧은 성명을 냈지만 경제 관련 현안을 해결하는 데 두 나라가 노력하기로 했다는 문구 외에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루이스 알마그로 미주기구 사무총장은 베네수엘라의 상황이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다며 유혈 사태로 번질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알마그로 사무총장은 또 베네수엘라의 혼란이 정부와 부패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오늘 반정부 진영이 주도한 24시간 총파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정부 진영은 정부가 개헌의회 구성을 철회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의 임기 전에 선거를 치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헌의회는 헌법 개정과 국가기관 해상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가져 야권이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BOA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7월 20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 3개 나라를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북한은 9년 연속 테러 지원국에서 제외됐습니다. 북한의 돈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의 개인과 기업을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1일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하자는 남한의 제안에 북한이 공식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흐리다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6도, 낮 기온은 32도입니다. 해상에도 비가 오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3부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9년째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국무부는 BOA에 여러 출처로부터 모든 가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19일 발표한 연례 테러 보고서에서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 3개 나라를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하원이 지난 4월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법안을 통과시켜 관심을 끌었던 북한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으로 이듬해 테러 지원국에 지정됐지만 2008년 미북 간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하원은 앞서 지난 1월 발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 암살 사건 등 여러 이유를 들어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재지정하는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었습니다. 국무부는 올해 보고서에서 예년처럼 북한이 미국의 대테러 척결 노력에 협력하지 않고 있고 일본과 합의한 일본인 납북자 조사 결과를 일본 정부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6월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미국의 금융체계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앤알리치 앨런 국무부 대변인은 19일 BOA에 법적 측면에서 어떤 나라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국무장관이 그 나라 정부의 반복적인 국제 테러 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북한이 계속 제외되고 있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종 결정은 해당 국가가 테러 지원국 지정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가름할 모든 가용 증거를 자세하게 검토한 뒤 이뤄진다고 말했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북한과 관련해 여러 출처로부터 모든 가용한 정보를 지속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이런 검토는 계속 진행 중이라는 과거의 설명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정보는 전체적으로 평가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검증과 확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원이 법안에서 지적한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은 시점이 올해 1월에 발생했기 때문에 보고서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무부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 건수가 전년보다 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테러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13% 줄었습니다. 국무부는 이런 결과가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예멘에서 테러 공격 횟수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총 104개 국가에서 테러 공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한미 국방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은 도발에는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하루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은 어제 북한이 앞으로 2주 이내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또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발사시험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측이 군사회담을 갖자고 제안한 날짜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공식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관영 매체를 동원해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군사당국 회담을 열자고 제안한 21일을 하루 앞두고 북한의 응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20일 정례 기자 설명회 발언 내용입니다.
군사회담 관련해서는 아직 북측의 반응은 없고 북한의 호응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담에 대비한 실무적인 준비는 지금 현재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7일 북한에 오는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군사당국 회담을 열자고 제안하면서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통해 회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논의할 적십자 회담도 다음 달 1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갖자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선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를 통해 답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20일 기자들과 만나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북한 측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북측의 호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남북 간의 합의 정신으로 돌아와 서로 신뢰 구축의 길을 가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답을 기다리는 마감 시한이 언제냐는 질문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에 마감 시한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정세 논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상대방을 공공연히 적대시하고 대결할 기도를 드러내면서 관계 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여론 기만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은 한국 정부가 외세와의 동맹과 대북 압박 공조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고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간판 아래 북한의 자위적인 핵 억제력 강화 조치를 헐뜯으면서 군사적 도발 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이런 대결과 적대의 악패를 청산하는 것은 남북화해와 민족 대단결의 선결 조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한국 정부의 회담 제의에 대한 공식 반응으로 볼 순 없지만 회담 개최에 앞선 한국 측의 선 조치를 우회적으로 요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그 전에도 비판적 논조를 유지하면서 대화에 응한 사례가 있다며 협상을 하기 전에 유리한 입장에서 서고 최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일환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막판까지 응답이 없다는 것은 전면 거부보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뜻일 가능성이 크다며 회담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한국에 끌려가는 듯한 모양새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중요한 어떤 자신들이 주도하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계기로 활용할 의도는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 대화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기는 좀 어려워입니다. 자신들이 주도하는 혹은 자신들의 의도가 관철되는 조건부 수용 이러한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더 있죠.
한국 정부는 당초 제안했던 군사회담 날짜가 임박했기 때문에 북한이 긍정적인 답변을 해오더라도 회담 대표단 명단 교환이나 회담장 준비 등의 사전 절차를 감안할 때 일정을 수정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북한 측의 답변이 없을 경우 일정을 다시 정해 북한에 수정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놓고 내부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돈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의 개인과 기업을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중국을 겨냥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가 19일 북한의 금융만 접근 제한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대북 금융 제재의 효과를 검토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지금까지 효과가 없었다며 범위도 좁고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이행도 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기업을 제재하는 것보다는 북한을 돕는 중국 등 제3국의 개인과 기업을 겨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진흥재단 연구원은 지난 2월 유엔 안보리사나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이 외국인을 협력자로 활용하고 여러 위장회사에 의존한다고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U.S. should move aggressively against Chinese banks that are integral to North Korea's sanctions evasion efforts. Information on North Korea's use of Chinese banks to access the American banking system is incomplete.
미 재무부에서 금융 제재를 오랫동안 담당했던 루제로 연구원은 미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에 필수적인 중국 은행들에 공격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루제로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09년부터 2017년 사이 중국 은행을 이용해 미국 금융망에서 22억 달러를 처리했습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업체들 같이 북한 정부에 협력하는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되 동시다발적으로 제재해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신미국안보센터의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연구원도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U.S. officials should focus sanctions on front companies in China and elsewhere to stymie the shippers, insurers, manufacturers, and traders that wittingly and unwittingly prop up Pyongyang.
미국은 중국과 제3국의 위장 회사들의 제재를 집중해야 하며 이는 어떤 형태로든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선박회사, 보험회사, 제조업체, 무역업체들을 좌절시킬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재무부에서 테러 문제를 담당했던 로젠버그 연구원은 또 미국이 미사일과 핵 부품을 조달 확산하거나 북한 정부를 위해 자금을 모금하고 세탁하는 거래자들을 제재하는 데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젠버그 연구원은 북한을 국제금융망에 연결하는 핵심 통로는 중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존박 하버드 케네디 스쿨 선임 연구원도 북한의 국영 무역회사와 중국 기업들이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 통로를 통해 불법 물품이 국제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흘러나가기 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존박 연구원은 중국의 국내 정책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What I call the three antis. These are a set of China's domestic policy tools, namely anti-corruption apparatus, anti-narcotics campaign, and anti-counterfeiting activities.
존박 연구원은 부패와 마약, 위조 활동을 엄격히 단속하는 중국의 정책에 미국이 협력하면 두 나라가 북한의 활동을 차단하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미국 등과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러시아가 발사 지점 또한 다르게 분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어제 공개한 러시아의 북한 미사일 정보 문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4일 발사 기점을 동창동 미사일 발사장, 즉 동창리 서해 미사일 발사장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이 평양에서 북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이 문서에 첨부한 지도 형태의 그래픽에도 발사 지점을 동창동 미사일 발사장이라고 표기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르쿠츠크주에 배치된 보로네슈 타입 레이더가 이번 미사일을 탐지했다며 미사일의 종류는 화성급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같은 러시아의 다른 주장에 대해서 미사일 탐지 레이더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일부는 러시아가 정치적 이유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화성 14형 탄도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사거리를 확보하긴 했지만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진하는 것은 생존 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화성 14형 미사일은 1차 시험 발사를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사거리를 확보하긴 했지만 탄도미사일로서의 운용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선 2, 3년 정도 더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사일 기술 전문가인 한국항공대학교 장영근 교수는 20일 통일한국포럼이 서울에서 개최한 북한 ICBM 도발 대북정책 주도권 확보 방안 세미나 주제 발표에서 화성 14형의 사거리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화성 14형에 600kg 질량의 핵탄두가 실리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 화성 14를 고각 발사할 때 탄두 질량을 제가 거꾸로 역분석을 해보니까 900kg를 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대형 질량 핵탄두를 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컨버전을 해보면 6200kg예요. 그러니까 1단이 뭐든 2단이 뭐든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이제 저걸 컨버전하면 6200kg면 알래스카는 때린다.
장 교수에 따르면 북한의 표준 핵탄두 질량 600kg을 탑재할 경우 사거리는 8100km 정도로 북한에서 쏘면 하와이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장 교수는 화성 14형에 대한 모의 시험 결과 핵탄두 질량이 900kg일 때 사거리는 6200km로 알래스카 타격이 가능하며 핵탄두의 질량이 450kg일 경우 사거리는 9000km로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 도달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다 북한이 만약 추가 핵실험을 통한 핵탄두 경량화에 성공해 핵탄두의 질량을 200kg까지 줄인다면 약 11,000km의 사거리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거리 11,000km는 미국 동부 워싱턴 DC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만일에 250kg까지 경량화를 했다 그러면 11,000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워싱턴 DC를 때릴 수 있다. 물론 이거는 대부분 다 어디냐면 북극 궤도를 이렇게 쏘는 겁니다.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핵탄두 질량에 따라서 사거리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
장 교수는 화성 14형이 한쪽 면 바퀴가 8개인 중국제 이동식 발사 차량에 탑재됐으며 길이는 19.5m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1단 추진체는 길이 11m, 직경은 1.4m이며 2단 추진체는 길이 3m, 직경은 1.2m라고 분석했습니다. 토론에 나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김정일 선군 시대에서 김정은 정권의 경제, 핵무력 병진 노선으로 북한의 생존 전략이 변화했다며 이제 핵무력은 단순히 협상수단이나 거래가 아닌 북한의 미래 생존을 위한 보검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남북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줘야 하며 대화를 위한 비공개 실무 접촉 등 대화 이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남북한 특사 교환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는 북한이 지금 시점에서 핵미사일을 동결하거나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지만 ICBM의 미국 본토 도달 능력을 입증한 후에는 동결과 보상을 교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떠한 동결을 할 것인지, 동결과 무엇을 바꿀 것인지 등에 대한 미한 간 조율, 미국과 남북한 간 조율, 그리고 한국 내 합의 도출이 중요하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막혀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해법을 다양하게 제시해 주변국들이 수용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먼저 핵 문제의 출구로서 대화를 통한 북핵 해법을 꾸준히 제시하되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강력한 제재를 통한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압수한 외교 행낭을 북한 측에 반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달 16일 미 세관 국경보호국에 북한 국적자 3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행낭은 지난 17일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로 돌려보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유엔 소재국인 미국은 유엔 본부 협정에 대한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국토안보부는 뉴욕에서 열린 장애인 권리협약 회의에 참석한 뒤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려던 북한 대표단의 외교 행랑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외무성은 18일 미국 당국이 외교 행랑을 반환하고 공식 사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지방법원이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 조치에서 부당하게 제외됐다며 철회를 요청하는 조총영계 학교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 수업료를 대체하는 정부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쓰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히로시마 지방법원은 19일 정부의 고교 수업료 면제 조처에서 차별적으로 제외됐다며 이를 철회하고 약 50만 달러를 보상해달라는 히로시마 조선 고급 학교 운영자와 졸업생들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현재 일본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소송 4건이 제기되어 있는 가운데 히로시마 지방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온 겁니다. 1심에서 패한 히로시마 조선 학교 측은 항소할 계획입니다. 히로시마 지방법원은 이 학교가 제1조선인 총연합회와 북한의 영향 아래에 있어 수업료로 국가가 학교에 지급하는 돈이 부적절하게 쓰일 수 있다는 정부 측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담당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부의 조처가 차별이나 권한 남용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0년 4월 당시 일본 집권 민주당은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로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 조처를 도입했습니다. 이 조처는 일본 고등학교와 비슷한 교과 과정을 가진 일본 내 모든 외국인 학교에도 적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히로시마 조선 고급 학교도 이 프로그램에 지원했지만 일본 정부는 2011년 11월 북한이 한국 연평도를 포격하자 관련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이어 2013년 들어 아베 신조 정부는 자국 내 조선학교 10곳을 수업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북한이나 조총련과의 밀접한 관계가 의심돼 학교 운영이 적정하게 되는지 의심스럽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오사카와 나고야, 히로시마, 후쿠오카, 도쿄 소재 조선학교와 학생들이 무상화 배제를 취소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각 지역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히로시마 조선학교 측은 수업료 면제 제외가 무고한 조선학교 재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잔인한 조처로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이는 학생들의 평등한 권리와 이들이 민족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일본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일본 문부성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현재 일본에는 대학을 제외하고 66개의 조선학교에 약 6,200명이 재학 중입니다. 한편 19일 히로시마를 시작으로 28일 오사카 그리고 9월 13일에는 도쿄 지방법원이 같은 사안에 대해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북한에서는 이번 주말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장마철에 해마다 적지 않은 큰물 피해를 입어왔는데요. 이 때문에 북한 당국뿐만 아니라 유엔 등 국제기구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거듭되는 큰물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김현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진 기자, 북한 지역도 이제 장마철로 접어드는군요.
네, 보통 7, 8월이 장마철인데요. 일단 24일까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은 해마다 뭐 대부분 집중호우로 인한 큰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네네.
지난해에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먼저 지난해 피해 상황이 어땠는지 좀 짚어볼까요?
네, 국제적십자사 IFRC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8월 말 함경북도 지역 내에 내린 폭우로 두만강이 범람해 인근 북중 국경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 적어도 138명이 숨지고 400여 명이 실종됐으며 함경북도 6개 군 내 총 66만 7천여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또 가옥 3만 채가 파괴되고 학교와 병원 등 공공 건물 16,400채가 훼손됐습니다.
예. 같은 수준의 비가 내려도 한국보다 북한에서 더 큰 피해가 나는 이유가 있겠죠.
네, 무엇보다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 기상 예보 능력도 떨어져서 사전 대비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상 장비가 노후화되고 관측 자료 수집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도 이유입니다. 정확한 날씨 예보가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주민들이 제때 재해 대처하지 못해 피해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난해 발생한 홍수 피해, 지금 어느 정도 복구가 완료된 상황입니까?
네, 국제적십자사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 기금 부족 등의 영향으로 수해 복구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질과 위생, 의료보건 사업 분야의 복구 지원이 당초 8월 말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계획보다 넉 달 연기된 올해 말로 계획이 수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장 또 장마철이 시작되니까 이번 장마 에 대한 대비도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국제사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장마철 홍수 대비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BOA가 입수한 유엔의 재난 긴급 대응 준비 자료에 따르면 유엔은 식량 안보와 식수, 위생, 영양, 임시 거처, 보건 등 5개 분야에서 긴급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네.
또 긴급재난 발생 직후 6시간, 24시간, 72시간 내 국제적십자사, 조선적십사 등과 어떻게 조율해 대응할지에 대한 계획도 미리 세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적십자사도 구호물품을 비축하고 조기경보와 대피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 국제적십자사의 그웬돌린판 동북아시아 사무소장은 BOA에 조선적십자사와 함께 재난에 대비해 북한 전역의 7개 적십자 창고에 구호물자를 비축해놨다고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It's we call it non-food item. We stock it, we store it. Yeah. So it means that if something will happen,
네, 팡 사무총장은 홍수 등 재난 시 15,000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분량의 방수포와 가정용 텐트, 개인 위생용품, 수제 정화제, 물통 등을 비축해놨다고 밝혔습니다.
예, 국제기구의 대비 상황을 좀 점검을 해봤는데
네.
물론 이제 북한 당국이 장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해야 할 일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릴 경우에 대비해 댐과 제방 등 수해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들을 점검하고 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또 축대 같은 곳은 더 단단히 하고요. 무너지지 않게 살펴야 합니다.
주민들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 집과 주변에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이 없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점검 보수해야 합니다. 낡은 지붕은 비닐 등으로 단단히 덮고 묶어서 폭풍우에 날아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집 안팎의 하수구는 물론 배수구 막힌 곳을 정비하고요. 오래된 축대, 담장은 넘어질 우려가 없는지 미리 정비하는 게 좋습니다. 예. 또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양수기나 손전등, 비상식량, 식수 등을 준비하는 게 좋고요. 또 재난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곳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폭우가 지금 쏟아지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요, 우산을 쓰지 않는 게 좋고요. 전신주나 큰 나무 밑은 피하고 건물 안으로 대피하는 게 좋습니다. 물에 잠긴 도로는 가급적 피하고 조그만 개울이라도 건너지 말아야 하고요. 만약에 산이나 강, 계곡에 있었을 경우에는 빨리 하산하거나 급히 고지대로 피신해야 합니다.
예. 장마철에는 건강에도 특별히 유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장마철에는 보통 습도가 높아서 땀이 잘 마르지 않고요. 이 때문에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고 불쾌지수도 높아서 신체 균형이 깨지고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장마철에 어떤 질병을 유의해야 되고 또 이와 관련된 예방법도 좀 짚어볼까요?
네. 물로 인해 걸리는 수인성 질병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장티푸스와 이질, 콜레라, 장염 등이 바로 그런 질병입니다. 장마철에는 각종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또 음식물이 쉽게 변질되기 때문인데요. 한국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 조은희 과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음식이나 물을 끓여서 먹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세균성 이질이라든가 장티푸스 콜레라는 일단 물 때문에 생길 수도 있지만 그 환자간의 접촉이 가능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 손 씻기만으로도 이런 수인성 식품외계성 질환을 80% 예방할 수 있어요.
네, 이 밖에 장염과 설사병 증세가 있을 경우 보리차 등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장마철 피해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김현진 기자였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가 지난달 북한에 지원한 식량 규모가 올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관과 비교해서도 40%가량 감소했는데요. 자금난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이 지난달 북한에 지원한 식량 규모가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19일 발표한 6월 북한 국가보고서에서 지난달 타가소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 등 45만 8천여 명에게 비타민과 미네랄, 지방 등이 함유된 영양 강화 식품 1,300톤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이 기간 타가소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에게 표준 배급량의 3분의 2 수준의 식량만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식량계획은 타가소 영유아 어린이 1명당 하루 영양강화식품 60g과 영양과자 40g을, 임산부와 수유모에게는 130g의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과 비슷한 규모로 올 들어 최저 수준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5월에도 취약계층 45만여 명에게 식량을 배급했지만 식량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1월에는 취약계층 80만여 명에게 2,560톤의 식량을 지원했었습니다. 이어 2월에는 1,500톤, 3월 1,700톤, 4월에는 1,900톤을 지원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의 6월 대북 식량 지원 규모는 1월의 절반 수준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가량 감소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해 6월 취약계층 64만 4천여 명에게 2,150톤의 식량을 지원했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국제사회의 지원 감소 등 자금 부족으로 대북 영양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식품 원료를 구입해 운송하고 현지 식품 공장에서 가공해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데 보통 6개월이 걸린다면서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금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해 7월부터 2년 6개월 일정으로 북한 주민 170만 명을 대상으로 영양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억 2,87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19일 현재 모금된 액수는 4,200만 달러로 목표액의 30%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당국이 지난 6월 북한 주민 1명당 하루 400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이는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의 70% 수준에 불과하며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0g에도 크게 못 미치는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한국 정부가 과거 일본 제국주의 군대를 성적으로 상대한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날을 제정하고 이와 관련한 역사관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일본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고위 당국 간의 포괄적 경제 대화가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난 소식 알아보고요.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6개월을 맞았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룬 성과와 실패, 또 앞으로 과제 등을 좀 보겠습니다.
예. 자,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내놨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요, 문재인 새 한국 정부의 임기 5년 국정과제와 계획 등을 설명하는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가 열렸는데요. 이 100대 과제 가운데 하나로 일제강점기 시절 동원된 위안부 피해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관련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상세히 공개됐습니다.
예.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서 지난 2015년 체결한 두 나라 사이의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조치라면서 공식 외교 경로를 통해서 즉각 한국 측에 항의했습니다.
예. 자, 한국 정부가 내놓은 위안부 관련 계획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한국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요, 내년부터 해마다 한 가지씩 이 새로운 위안부 관련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내년에는 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날을 제정합니다.
예.
구체적인 날짜와 명칭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위안부의 날 혹은 위안부 기림일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음 해 2019년에는 위안부 동원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 문제를 연구하는 연구소를 설치하기로 했고요. 또 2020년에는 이와 관련한 위안부 역사관을 건설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위안부는 과거 제국주의 일본이 한반도를 강점했던 시절에 일본군 성적 상대로 이제 동원됐던 여성들을 얘기하는데요. 피해 관련 사업을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한국 정부가 계획을 내놓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를 위해서요, 이 태스크포스 특별 임무 부서까지 구성을 했는데요.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요, 외교부 당국자들뿐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들이 망라된 그런 조직이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제로 위안부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일본 정부가 한국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서 즉각 항의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한국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위안부 기리밀 재정 방침을 공개한 직후에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움직임이 지난 2015년 양국 간 맺은 위안부 합의를 어기는 행위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일본 교도통신이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요. 공식 외교 경로를 통해서 강력한 항의를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이 지난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는 건 인정할 수 없다면서
예.
미래지향적인 일한 관계를 만들자고 하지 않았나라면서 한국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예. 2015년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합의를 했는데 지금 이 문제가 다시 양국 간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에 한국과 일본 양국이 일본 측이 10억엔 미화 906억 달러를 출연해서 재단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위안부 합의를 맺었고요.
예.
또 이듬해 재단이 공식 출범했는데요. 정작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을 비롯한 한국의 시민사회에서는 이 같은 당국 간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네.
이 한국 새 정부가 협상 내용과 과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예. 2015년 이 위안부 합의를 한국 쪽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당시 박근혜 정부가 갑작스럽게 합의를 추진하면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적절한 피해 배상 조치 없이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의견이 큽니다.
예.
위안부 피해 당사자 일부는 지난 화요일에요. 당시 두 나라 합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외교 문서를 내놓으라는 정보 공개 청구를 공식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절차상으로도 그렇고 내용상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한국 측의 입장이군요. 자,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26일에요.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이 스기야마 신스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만난 자리에서요.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행의 중요성에 공감했다라고 일본 측이 설명을 했고요.
예.
앞서도 미국 정부가 관련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몇 차례 밝힌 적이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고위 당국자들이 포괄적 경제 대화를 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왕양 부총리와 주광야오 재정부 부부장이요, 어제 워싱턴 DC에서 미국의 스티브 문우신 재무장관하고 윌버로스 상무장관, 제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만났습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도 만남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름과 직책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두 나라 경제 정책을 짜는 최고 당국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예.
양국이 매년 개최하는 포괄적 경제대회가 진행이 된 건데요. 특히 이날 행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의 첫 번째 일정이라서 미중 관계에 새로운 방향을 보여줄 걸로 기대를 끌었습니다.
예.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미국은 두 나라 사이의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을 조치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문우신 미 재무장관이 이 3,470억 달러로 집계된 지난해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를 거론하면서요. 중국 정부가 경제에 개입했기 때문이고 또 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기업 지원을 없애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라라고 중국 측에 강조했습니다.
예, 중국 측은 어떤 언급을 했습니까?
왕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요, 모두 발언을 통해서 모든 차이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다라면서 미국 측의 요구에 좀 난색을 표했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대립은 서로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면서 이견을 좁혀나가기 위해서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예, 앞서 소개해 주신 미국과 중국 측의 뭐 입장을 보더라도 쉽게 좀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어떻습니까? 그 첫날 회의 그 결과는 어땠나요?
모두 발언 이후에 회의 본일정에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논의됐는지 미국 측이 제기한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는지 뭐 별도 설명은 없었는데요.
예.
양측은 매년 채택해오던 공동성명에도 합의하지 못하고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회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었던 양측의 기자회견 역시 취소됐습니다.
예. 회의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익명의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요. 중국을 상대로 금융서비스 시장 접근법, 또 철강 과잉 생산 축소, 자동차 관세 인하, 국영기업 보조금 인하 이렇게 미국이 내놓은 요구 조건들이 대부분 수용되지 않았다라고 오늘 로이터통신에 설명을 했습니다.
예.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과 웰버로스 상무장관은요. 중국은 양측의 공동 목표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점을 인정한다라는 이 간략한 성명만 발표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회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나요?
네, 미국 분위기와는 달리요. 중국 쪽에서는 이 어제 진행된 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요. 양국은 무역 불균형을 축소하기 위해서 건설적인 협력을 진행하는 데 동의했다라면서 이번 대화의 최대 성과는 중미 경제 협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키자는 데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일단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은 차차 논의해도 된다는 건데요. 양국의 공동 성명 발표도 없이 기자회견을 취소할 정도로 성과가 없었다. 이런 대화였다는 미국 보도에 대해서는
예.
미국 당국자들도 이번 대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진 않을 것이라면서 부인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6개월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20일이 취임식이었으니까요. 이제 꼭 6개월이 됐는데요. 그 어느 대통령보다도 다사다난했던 6개월을 보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취임식 당일부터 이어진 반대 시위, 또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또 낮은 지지율로 뭐 제대로 공약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도 지난 반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건 뭐 우리가 잘했다라고 평가할 만한 부분들이 일단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국내 정책에서는요. 여러 행정명령을 통해서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환경 정책을 뒤집은 걸 둘 수가 있겠는데요.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스아치 대법관 지명자가 상원의 인준을 받았는데요. 덕분에 공화당의 바람대로 연방대법원이 다시 보수 쪽으로 기울게 됐다는 겁니다.
예. 자, 국내 정치 면에서 반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실패로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오바마 케어 폐지가 아직 실현되지 못한 점을 둘 수가 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한 건강보험 개혁, 일명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요.
예.
이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는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하원을 통과했지만 아직 상원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당인 공화당 의원들끼리 의견이 갈리면서 아직 표결조차 진행되지 못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의원들이 여름 휴가에 들어가선 안 된다면서 신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예. 뭐 국내 정책뿐만 아니라 대외 정책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오바마 대통령의 여러 정책들을 뒤집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한 바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면 어떻습니까?
네, 대외 정책에서도 좀 기록이 엇갈리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형편없는 합의라면서 취임 즉시 파기하겠다고 했던 그 이란 핵 합의 여전히 유효한데요. 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월요일 이란이 제대로 핵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라고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예.
대신 추가 제재를 내놓는 식으로 대응을 했는데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대해서도 선거운동 당시에는 구시대의 유물이라면서 비판을 했지만
네.
취임 후에 말을 바꿨는데요. 다만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공약대로 끝까지 밀고 나아간 사항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협정에서 탈퇴한 걸 둘 수가 있는데요.
예.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그리고 파리 기후변화 협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협정 때문에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간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북미 자유무역 협정 나프타 또 한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서도 재협상을 요구를 했는데요. 다만 파리 협정에 대해서는 지난주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은 하는 등 이 탈퇴 번보 가능성을 또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평균 40%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혜연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 기온 26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 신유주 아침 기온 25도, 낮 기온 29도입니다. 수풍 아침에 24도, 낮에는 29도를 보이겠습니다. 중강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27도가 예상되고요. 희천 아침 기온 24도, 낮 기온 28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에는 흐리고 오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24, 낮 기온 30도, 용현 아침에는 25도, 낮 기온 32도, 개성 아침에는 25도, 낮 기온 31도, 사리온 아침 기온 26도, 낮 기온 32도입니다. 함경 남도와 함경 북도는 구름이 많이 낍니다. 함흥 아침 기온 25도, 낮 기온 33도까지 올라가고요. 풍산 아침에는 18도, 낮에는 25도, 청진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 26도, 웅기 아침에는 22도, 낮 기온 27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18도, 낮 기온은 23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상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7월 20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BOA 방송 웹사이트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VOA World News.
BOA 마감 뉴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경찰이 오늘 자국 왕자 한 명을 사람들을 학대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사우디 언론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사우디 국영 이크바리아 TV는 인터넷 트위터에 살만 국왕이 사우드 압둘라지즈 왕자를 체포할 것을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인터넷 사회 연결망 SNS에는 압둘라지즈 왕자가 사람들을 때리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살만 국왕은 체포 명령장에서 왕족들이 권한을 남용하는 모든 사례를 신고하라고 시민들에게 촉구하면서 문제가 된 동영상에 나오는 왕자의 측근들도 모두 체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압둘라지즈 왕자가 수갑을 찬 채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도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왕족들은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몇몇 왕족이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 왕자가 살인 혐의로 처형된 바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포괄적 경제 대화가 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두 나라 대표단은 어제 미국 워싱턴에서 하루 일정으로 경제 관련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번 대화에는 미국에서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 그리고 중국에서는 왕양 국무원 부총리와 주광야오 재정부 부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끝난 뒤 공동성명이나 이행방안이 나오지 않았고 예정됐던 기자회견도 취소됐습니다. 미국의 로스 상무장관과 무누신 재무장관이 회담 뒤 짧은 성명을 냈지만 경제 관련 현안을 해결하는 데 두 나라가 노력하기로 했다는 문구 외에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번 대화에서 미국은 중국 측에 환율 조작과 불공정 무역 행위 개선을, 중국은 미국에 대중국 첨단 기술 수출 제한 문제 등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루이스 알마그로 미주기구 사무총장은 베네수엘라의 상황이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다며 유혈 사태로 번질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알마그로 사무총장은 또 베네수엘라의 혼란은 정부와 부패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오늘 반정부 진영이 주도한 24시간 총파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정부 진영은 정부가 개헌위의 구성을 철회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의 임기 전에 선거를 치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헌위에는 헌법 개정과 국가기관 해상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보유해 야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지난 몇 달간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면서 약 1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존 맥케인 연방 상원의원이 악성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고 애리조나주 피닉스 소재 메이오 클리닉이 밝혔습니다. 뇌에 생긴 종양은 맥케인 의원이 지난주 왼쪽 눈 아래에 생긴 혈전 제거 수술을 받은 뒤에 발견됐습니다. 병원 측은 발견된 종양이 치명적인 교모 세포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종양은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드워드 케네디 전 상원의원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 보 바이든 씨도 같은 뇌종양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리조나주가 지역구인 맥케인 의원은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2008년 공화당 대선 후보로 당시 바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와 맞붙어 패배한 바 있습니다. 해군 조종사 출신인 맥케인 의원은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생활한 전쟁 영웅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뉴욕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러시아 관련 수사에서 빠질 줄 알았다면 세션스 장관을 임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이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세션스 장관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인 미 연방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사위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 그리고 최측근 가운데 한 명인 폴 매나포트 씨가 다음 주 의회에서 증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사람은 지난해 6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정보를 갖고 있다며 접근한 러시아 변호사를 만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시리아 반군에 대한 미 중앙정보국의 무기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중앙정보국을 통해 온건 성향 시리아 반군의 비밀리에 무기와 훈련을 지원해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 조처가 시리아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와 협력 방안을 찾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3년 전입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시작한 미국의 무기 지원 프로그램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압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아사드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V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